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이 되어서 또 몹시 영하 기온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조금 덜 하기도 한 때 눈이 많이 그래도 아직은 오지 않았는데 오기도 하고 녹기도 하는 때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저녁에도 오늘 밤에도 이렇게 원근 각처에서 이곳으로 달려나와 함께 예배의 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 곳에서 한 시간 넘게 차를 타고 달려온 이들도 있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다 받으시고 형편 처지를 따라서 많은 은혜를 내리실 것을 믿으며 또 주님 온라인을 주셔서 말씀 앞에 앉은 이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고 주를 경외하며 사모하는 자들마다 또 먼 곳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함께 쌓는 이도 저 미주 땅에도 미국의 뉴저지 주에도 또 그곳에서 우리 합정동 교회를 본교회로 생각하며 또 늘 시간에 맞추어서 말씀의 단, 예배의 단을 함께 쌓는 부부와 가정에도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제도 종은 심히 부족하고 무익한 종이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미천한 종의 미련하고 둔한 입술을 열어주시고 또 모두들 주를 경외하며 사랑하는 자들을 더욱 사랑하시고 심령의 마음에 주님 그 은혜를 주셔서 할례받은 마음, 할례받은 귀, 주님 들을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다 유익하고 주님 교훈이 되고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또 이제는 로마서라고 하는 귀한 성경을 이제 마지막 부분을 또 조금 다시 복습하며 묵상케 하시니 다시 감사를 올리며 또 이 말씀 잘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또 주께 감사하는 한 시간이 되게 하옵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항상 지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주시기를 감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로마서를 3년 6개월 전에 우리 한번 좀 생각한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살피고 다음 수요일은 제가 담임 목사로서는 마지막 수요일 것 같은데 그때는 아마 디도서 남은 부분인가 좀 해야 될지 그렇게 보입니다. 로마서 16장 21절로 27절 문안과 송영 그냥 그 제목의 내용을 따라서 그렇게 붙여보았습니다. 21절 읽어보십시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들 원문의 복수로 친척들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 이 세 명이 친척들이라는 뜻 같습니다. 나의 친척들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 참 좋은 일이죠. 친척들이 예수님 다 믿고 또 함께 주님의 일에 동참하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친척들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사도 바울이 직접 쓰지를 않았군요. 다 쓸 수 있는 능력은 있겠지만은 글쎄 시력이 좋지 않은지 눈이 좋지 않아서 있는지 대서자가 대신 옆에서 편지를 써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옛날에는 종이가 귀하니까 요즘에는 좀 잘못 쓰면은 다 다시 쓰기도 하고 요새는 뭐 컴퓨터가 있으니까 컴퓨터에서는 다 쓰고 고치고 제가 그 논문을 쓸 때에는 우리 집사람이 같은 논문을 세 번이나 거의 친 한 300페이지 되는 거를 세 번이나 전동 타자기로 치니까 참 힘들었죠. 컴퓨터가 있으면 한 번만 치고 약간 수정하면 되는데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었고 컴퓨터가 금방 나오는데 그는 우리가 서툴러서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사기도 비싸고 전동 타자기를 가지고 치니까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냥 쓰는 것보다는 좀 낫죠. 전동 타자기는 잘못 치면 이렇게 필름이란 걸 딱 꽂아가지고 다시 딱 그 자리를 잘 맞춰서 치면 딱 지워지고 그 다음에 다른 글자를 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낫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 옛날에는 그냥 그 귀한 양피지나 또 파피루스에 써서 잘못 쓰면 아마 그걸 버리지 싶습니다. 어떻게 고치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대서자가 정확하게 잘 쓰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은 편지를 대서하는 대서 알죠? 대서 대신 이렇게 써나가는 그러니까 바울은 불러주고 그것을 쓰는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주님 안에서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 식주인 우리는 식주인 그러니까 집에 집주인이죠 안주인 집에서 식사도 제공하고 하는 그런 저를 식주인 그렇게 할 테인데 식주인 크세노스라는 단어는 그냥 집주인 요즘 뭐라 그래 호스트라고 그러는 게 호스트 뭘 호스트한다고 그러죠 주체 측을 호스트 그런 말을 하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이 바울 일행 바울의 전도 일행들을 우리 집에 좀 계세요 우리가 식사는 우리가 좀 다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공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는 게 이제 식주인 혹은 집주인입니다 나와 온 교회 집주인이라니까 집이 꽤 크고 또 물질적으로 유효한지 뭐 유효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식사 제공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것 같죠 나와 온 교회라니까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제공했습니다 온 교회 식주인 혹은 집주인 가이오라는 인물이 드러나오는데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 에라스도와 재무관은 그런 재정 담당하는 관리인데 그렇죠? 그러면은 꽤 재정에 대해서 관리하는 요즘도 각 회사에서 재무관리자들 그를 최고 재무관리자는 CFO라고 하는데 CFO 정도 되면 아주 대단한 그런 연봉을 받죠. 그러니까 재무관, 재무부 장관, 재무관리가 되면은 그래도 높은 관리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데 그 재무관도 예수님 믿었네요.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도 자기만 예수 믿은 게 아니라 그 형제까지도 예수님 믿었네요.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이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전통 사본에는 그런 말씀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 우리는 가로 속에 들어가 있나요? 가로 속에 24절 없음 그려놓고 난외 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이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 구절이 난외주에 우리 밑에 우리 본문 밑에 따로 기록되어 있죠 그것이 전통 다수 사본에 있고 벌겟 역본의 한 역본판에도 나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이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전도사역에 그와 함께 일한 디모데 나의 동역자는 파트너라고 그랬죠. 같이 일하는 함께 동역하는 세상에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은 동업자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파트너입니다. 동업자 혹은 동역자, fellow worker 하는 파트너라고 하는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동역자 전도사에게 그와 함께 일한 디모데를 언급했습니다. 디모데는 빌립보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뜻을 같이하여 주님의 일에 힘썼던 사역자였습니다. 바울에게는 디모데 같은 인물이 없었다.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주님의 일을 구하지 않는 때 디모데는 자식이 아버지를 섬기듯이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그렇게 고난을 같이 고락을 같이 한 그런 동역자라고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동역자 디모데, 오늘날도 교회에는 이런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또 바울은 자기 친척들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를 언급했습니다. 또 그는 본서신을 필사한 대서자 더디오도 언급하였고 온 교회의 집주인 가이오도 언급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에 협력한 믿음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복음 사역에는 이런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고 변호하는 일에 함께 일하며 협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각각 맡은 일은 다르지만은 각각 맡은 일은 다르고 또 제 교회에는 은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모든 교단이 다 있죠. 어떤 교회들은 그렇지 않고 목사가 종신직으로 하는 교단들도 소수 교단들 쪽에는 있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인 교단에는 만 70세라고 하는 은퇴라는 제도가 있어서 은퇴를 하면 은퇴는 일을 고만하는 것은 아니죠. 시무하는 목회 사역을 안 하는 것뿐이지 그 후에 본인이 하고 싶은 주님의 복음 사역을 어떤 이들은 은퇴 후에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는 자도 있고 또 신학교에 가서 신학교 교육을 하는 자도 있고 또 저처럼 문서 사역이나 또 신학의 신학 강의나 인터넷 강의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나 뭔가를 좀 자료들을 정리해 보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는 이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은 하지만은 목회 사역, 설교 사역 매번 성경 강해하고 또 목회학 신방하고 하는 목회를 하는 일들은 은퇴한다는 말이죠. 자 오늘날에도 신실한 많은 협력자들이 있어서 각자 자기의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주의 일을 협력하며 일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끝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이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전통사본에 이런 기원의 말을 썼습니다. 그것은 그가 편지를 시작할 때나 마칠 때에 자주 쓴 기원의 말입니다. 사실 이 24절이 로마서를 전통사본에서는 로마서의 끝구절입니다. 24절이 끝이고 뒤에 나오는 송영은 사실 끝에 나오질 않고 14장 23절은 꽤 전이죠. 15장 전에 14장 23절 뒤에 송영이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전통사본에는 제가 거기 읽으면서 그때 아마 그 얘기를 언급은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튼 로마서의 전통사본의 끝은 지금 24절 우리말에 생략되어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그것은 그가 편지를 시작할 때나 마칠 때 자주 쓴 기원의 말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신 호의와 사랑 은혜라는 말은 호의와 사랑 이런 내용이죠.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기초이며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얻은 것이죠. 또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진행과 완성의 시작도 은혜로 시작해야 그래야 중생하고 예수님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진행도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되어 가는 거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 영화라고 하는 것도 성화의 완전 성화, 완전한 상태의 성숙의 상태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니까 은혜는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진행과 완성에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부족과 연약이 없지 않지만은 날마다 생각하면 부족하고 생각이 부족하고 말이 부족하고 때때로 감정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거라 그러는데도 기뻐하다가 때때로 우울함이 오고 슬픔이 찾아오려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주 안에서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라 그러는데 불평이 막 나오려고 그러다가 안 되지. 몸에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불평하지 않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또 하고 그런 우리들입니다. 또 그러다가 욕심을 부려서 잘못된 실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안 되지만 부족과 연약이 없지 않은 인생들 성도들이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를 의지하고 그의 보혈의 샘에서 늘 씻음 받음으로 힘을 얻고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는 그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나의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의 피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주님 의지하고 늘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슬프다가도 다시 기쁘고 네, 마음의 근심 걱정이 좀 찾아오려고 하다가도 평안이 다시 평안을 유지하고 평안을 늘 얻고 누리고 잃지 않고 합니다. 25절 이제 마지막 보십시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근래 영어 성경은 그냥 오랜 시대 동안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오랜 시대 동안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조차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유일하시고 지혜로우신 원문에는 유일하시고 원문에 그렇게 있는데 전통사본이 아니라 헬라어 원문에 비평사본에도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왜 빠졌는지 능히 견고케 하실 유일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송영, 여기까지 송영 부분이 이제 끝으로 나와 있는데 이 송영은 전통사본이나 또 우리가 벌겟, 라틴어 벌겟의 그런 여러 다수의 사본들에는 14장 23절 후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송영을 끝에다 놔도 의미가 있으니까 그를 끝으로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자, 본 송영은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 이 로마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해설한 성경이라고 그랬습니다. 1장에 다 설명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그것이 구원의 복음인데 복음의 필요성 1장 2장 복음의 내용인 칭의의 진리 3장에서 5장 그리고 그 복음 예수님 믿고 의롭담을 받은 후에 죄 문제 6장에서 8장 그것은 성화의 문제를 다룬 내용이고 죄 문제 그리고 그 구원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9장에서 11장 그런 복음의 교리를 자세히 설명을 하고 그리고 12장에 넘어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의 생활 교훈 생활 윤리를 교훈하면서 헌신부터 시작해서 생활의 윤리를 그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게 복음의 진리에 관해서 증거한 이 책에서 말한 그 주제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 몇 가지 사실을 끝 송영에서 다시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복음의 중심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1장 2절에 그랬죠.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복음이라고 1장 2절에 이미 설명한 바대로 여기에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의 요지가 예수님인데 이 말과 같은 것이 둘째로 복음은 사도들을 통해 증거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대로 나의 복음과 복음은 사도들을 통해서 열두 사도와 또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들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그 이후에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그리고 또 유럽으로 가는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로마의 죄수로 가게 되는 4차 전도 여행까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온 이방 세계에 두루 복음을 전파했던 바대로 복음은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게 주로 사도들 열두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땅끝까지 이제 소아시아와 또 마게도니아 유럽에 유럽이 마게도니아 마게도니아와 또 남쪽의 아가야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과 그리고 로마까지 아니 서반아서 스페인까지 그 당시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 유럽 지도를 펼쳐보면 서쪽 맨 끝은 스페인이라고 하는 서반아가 있습니다. 그 서반아까지 복음을 전하는 예, 그 전하는 복음은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됐습니다. 열두 사도와 사도바울 사도들을 통해 그래서 나의 복음과 주께서는 그의 복음을 사도들에게 계시하셨고 그들은 그 복음을 전파하고 해설했던 것입니다. 사도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그것을 받았고 전파했다고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말씀 내가 받은 복음은 사람에게 배운 것이나 들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도바울에게 복음의 내용을 자세히 증거해 주셨다고 계시해 주셨다고 그래서 항상 내 복음 로마서 2장 16절에도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내 복음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해 주신 그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을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나의 복음 25절에 나의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물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열두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같았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에 증거한 바죠. 우리가 전하는 것과 또 원사도들 열두 세자들이 증거한 것이 같았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의 악수를 나누었다. 서로 다른 달랐으면 교제의 악수를 하지 않죠. 너희와 우리는 다른 영의 역사로구나. 그러나 내용이 같았기 때문에 교제의 악수를 나누었다. 셋째로 오늘 송영에는 복음은 구약시대에 감추었다가 이제 계시된 내용이라고 증거로 25절 다시 보면 오랜 시대 동안, 그것이 구약시대입니다. 오랜 시대 동안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복음의 은혜는 암시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표와 예언 그런 말을 합니다. 예표를 통해서 예표라는 것은 그것이 말로 분명히 표현은 안 되지만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나 또 인물이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암시하는 것이 예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언은 아주 명시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건 예언입니다. 예표나 예언이나 다 메시아를 내다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하시기를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인의 후손. 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예언과 같은. 그래서 그를 우리가 원시 복음, 최초의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이구나.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리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마귀를 제압하실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실 것을 보입니다. 또 창세기 3장 21절에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에덴에서 내어 쫓으시면서 쫓으시는 대신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가죽옷? 가죽옷은 어떻게 지읍니까?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가죽을 벗겨야 가죽옷이 되는 건데 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이고 짐승의 피를 흘리고 그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을 씻어 깨끗하게 해서 옷을 입혀주셨다는 뜻이 될 듯한데 그것은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그 가죽옷은 굉장히 중요한 예표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또 창세기 22장 13절에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독자 100살 될 때 100세 되어서 겨우 얻은 한 명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모리아 산에 가서 드리라. 그래서 드리려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려고 이상한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니까 순종하려고 데려갔는데 이제 데려서 다 이제 제단 위에다가 나무 위에다가 놓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멈추게 하시면서 그 죽이지 못하게 하고 그 대신에 보니까 예, 저 순양 한 마리가 풀에 걸려서 예, 그래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순양을 데려다가 번제를 드렸다. 그래서 그 순양, 예, 독자 이삭 대신 번제물로 드린 순양, 창세기 22장 13절. 그 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죽어야 될 예, 자들인데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번제물이 되셨다. 창세기 22장 18절에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와. 또 가족들을 큰 기근에서 구한 요셉, 창세기의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죠. 유다 지파에 오실 실로가 오실 것이다. 평안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실로라는 창세기 49장 10절은 메시아의 예언이 분명하다. 또 유월절 어린 양 그 피를 보면 심판하는 천사가 넘어가리라.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예표했다. 성막, 성전, 그게 다 예표입니다. 속죄소,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예표한 것입니다. 속죄일, 거기에 분명한 메시아라는 말은 없어도 그 행, 그 절기, 의식 자체가 곧 메시아에 대한 예표 상징이란 말이에요. 제사장, 처녀에게서 날 아들, 그것은 이제 예언에 들어갑니다. 이사야 7장 14절, 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이사야 11장 1절 10절에 이새의 자손,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이죠. 이새의 자손이라는 표현. 자, 이것은 예언에 가깝죠. 예언이죠. 자, 이런 구약에 이미 구약 시대에도 예표와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많이 말씀했지만은 그 얘기입니다. 복음은 오랜 시대 동안 감추어 있지만은 실제로 예표 예언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었지만은 이제 때가 되어 예, 메시아께서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복음은 구약 시대에는 감추어져 있어서 예표와 예언으로 암시되었지만은 이제 신약 시대에 밝히 계시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이잖아요. 구약 시대에 이미 증거를 받았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밝히 나오셔서 예, 십자가의 대속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나타내 보여주셨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다. 그걸 보여주셨다. 자, 여튼 셋째로 복음은 구약시대에 감추었다가 이제 계시되었다. 넷째로 오늘 송영을 지금 조금 살펴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명령을 조차 된 것이 26절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친히 작정하신 바입니다. 작정은 일종의 명령과 같이 이렇게 된다. 어느 사람의 창작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함. 자기 뜻,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뜻하신 바, 작정하신 바대로 이루신 것이 구원의 일이라. 다섯째로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이 26절 다시 보면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아, 할렐루야. 이 짧은 송영 속에 복음에 대해서 전체 지금 로마서의 내용들이 그 속에 많이 나와 있죠. 주제들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인들과 구별하여 특별히 사랑하셨었습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은 분명히 구별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그 시대에도 구약 시대에도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 예언했죠.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도 예언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아까 읽은 대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시편 117편 1절에 보면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와, 그것은 이방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될 듯한 그런 표현이죠. 이사야 11장 10절 아까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할렐루야. 그 메시아는 만민들이 그를 바라보고 믿을 자로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22절로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진짜 땅끝 백성인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고 구원 얻었으니까 우리를 위한 예언이로구나. 유대 땅에서 보면 저 동쪽 땅끝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극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극동이란 말은 저 동쪽 끝이란 말입니다. 이제 더 가면 태평양 바다에 빠집니다. 물론 일본이 있지만은 일본이나 우리나 다 끝에 있어요. 일본은 섬이고 대륙의 끝은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쪽 끝 땅끝 백성아 하나님을 앙망하라 구원을.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택한 백성을 복음으로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그의 사도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그렇게 말할 때 열두 제자는 땅끝에 가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복음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보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고 소아시아를 누비듯이 다니고 마게도니아를 건너가고 아가야를 건너가고 로마까지 가고 그것이 사도행전 초대교회 역사의 끝이 아닙니까? 만약에 로마서 28장은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지금 재판받고 해서 로마에서 새 집에 2년 동안 살았더라 끝 그리고 끝났습니다. 28장이 그 이후에 감옥에 갇혔다가 놓여나서 서바나까지 갔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2차로 감옥에 갇혀서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가 아직도 그 성경에는 다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죽음은 나와 있지 않는 역사죠. 이렇게 그러면서 복음이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죽었지만 복음이 전파돼서 온 유럽을 그리고 아시아 땅끝까지 중국이까지 우리는 100년 전에 들어왔지만 중국의 경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보다 훨씬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경교 그것은 아주 정통 기독교는 아니지만은 네스토리우스의 파지만은 그러나 경교라는 것이 아주 일찍 들어왔다 중국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땅 끝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여섯째로 복음의 목적은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한 것이다. 복음은 모든 택자들을 회개시켜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예수님께 순종케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믿어 순종케 하는 로마서 1장 5절의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한다 표현한 것과 같습니다. 믿음은 마음의 순종이고 마음으로 순종하고 믿은 자는 실제로 순종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일곱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믿는 모든 자들을 복음으로 견고케 하신다. 그것도 귀한 말씀 교훈이죠. 26절 27절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유일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하나님은 참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 마귀의 시험이 많고 인간은 약하고 연약하고 몸도 마음도 약해서 몸이 연약하면 마음도 약해지고 또 마음이 연약해지기도 잘하고 조금만 하면 울기도 잘하고 근심 걱정하고 그렇게 하는 연약한 우리들 그러나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케 하신다? 와 감사한 일이네.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님과 및 그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하노니.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사도 바울이 지나가면서 지금 에베소까지 들릴 시간이 없어서 그들을 밀레돈과 하는 대로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주님과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그 은혜의 말씀에게 은혜의 말씀이 복음이 아닙니까? 복음에게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장로들이 겁내지 말라. 장로들이 겁이 나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우리가 지키냐고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든든히 하냐고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들은 목사 장로들이죠. 우리같이 부족한 목사와 장로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지킬 수 있느냐고, 마귀의 시험이 많고 나는 약하고 부족한데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 복음이 너희를 견고케 할 것이다, 위로가 되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목사들은 성경 열심히 연구하라는 거고, 뭐 장로님들도 역시 성경 많이 읽어야 장로의 직을 잘할 수 있어요. 장로는 자기의 지혜나 다른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고 말씀으로 하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를 이제 다 마쳤습니다. 로마서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을 밝히 증거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소식, 그렇게 요약할 수 있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영혼들은 복음을 통해 구원을 얻습니다. 또 그들은 요동하는 세상에서도 복음의 지식과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설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 이 복음에 합당하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살고 또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데 힘써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오늘 마지막 읽은 21절부터 마지막 절의 본문의 교훈을 잠깐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믿고 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송영의 내용이죠. 예수님을, 복음은 곧 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고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 복음의 요지죠. 예수님 아는 것이죠. 성경을 안다면 예수님 바로 알고 예수님 믿고 구원 얻고 순종해야죠. 믿어 순종케 하나니 예수님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요지다. 둘째, 우리는 복음의 지식과 믿음 안에 굳게 서야 되겠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견고케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믿음과 지식 안에 굳게 서서 견고해서 이 요동하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나의 연약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복음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굳게 세워서 승리케 할 것을 믿고 복음 안에서 견고케 되어야. 셋째, 우리는 주님의 일에 협력하는 자들이, 이게 성령 바로 앞에 21절로 몇 절에 23절 4절, 4절은 생략되지만 23절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예, 협력자들이 많이 나와서 복음의 일에,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 얻었다면 복음의 일에, 주님의 일에 협력하는 자들이 돼요. 오늘날도 교회에는 디모데 같은 충성된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또 그 외에도 복음 사역을 위해 각 방면에 많은 협력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께 힘쓰려면 우리는 생각과 마음과 뜻을 같이 해야 하고 그래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죠. 서로 의합지 못하고서 어떻게 같이 동행하겠느냐. 주님의 일을 하려면 주님과 생각이 같아야 동행하지. 각자 자기 생각을 가진다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 자기 일 하는 사람일 것이다. 우리는 자기 일 하지 않고 주님의 일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만 살기를 원하고, 저는 부족하지만 성경 말씀대로 강론해 보려고 성경 강의를 줄고, 왜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합니까 하는 소리를 많이 들으면서도 예, 그런 식으로 저는 합니다 그러고 성경 강의를 줄고 30년 동안 해왔습니다. 주님의 일을 행할 때에 우리는 생각과 뜻을 같이 하면서 주님의 일을 잘하고 각자 위치를 지키고 높은 마음을 버리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렇게 해야 주님의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인들이, 제가 마지막 주일날도 그런 말을 하려고 그러시면, 교인들은 담임 목사님을 존중하고, 젊은 목사라고 해요. 저 40대 젊은 목사가 하면 뭘 하냐 그러지 말고, 저도 40대 왔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귀한 종입니다. 그러니까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장로님들도 젊은 우리가 담임 목사를 존중하고 또 서로를 존중하고 또 모든 교인들도 존중하고 또 교인들도 장로님들을 존중하고 장로님들도 서로 존중하고 모두를 존중하고 한 사람도 우리 교회에는 높은 사람이 없어요. 주의 말씀대로 하면 돼요.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입니다. 더 없습니다. 여기는 직분이 높으면은 목이 곳곳해지고 큰 소리치는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성숙한 곡식처럼 고개가 숙여지고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리라. 큰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넷째로 우리는 유일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시다. 그랬죠. 끝에 송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유일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영원하신 하나님, 세상의 창조자와 섭리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세상의 모든 일을 작정하셨고 그의 모든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우리라는 것은 없어요. 나는 여기서 고생만 하고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게 원래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다 희생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다 희생했으니까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다 희생하는 게 정상입니다. 예.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뭘 받을 걸 생각하면 그게 비정상입니다. 그렇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많이 희생하고 다 소모하고 바쳤으면 그 자가 큰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실 자입니다. 그러니까 슬퍼할 것이 아니고 낙망할 것이 아니고 감사하고 찬송을 부르십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잘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믿음과 복음 지식 안에서 굳게 서서 견고해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에 협력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유일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